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량입니다. 시사와이드 문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권입니다.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기자들과 함께 정리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달 들어서 남북 간의 개성공단 재가동 합의가 있었고요. 네. 또 이산가족 상봉 합의가 이뤄지면서 북핵 6자회담 당사국들의 대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남북관계 차원에서 또 핵 문제 논의 차원에서도 반가운 소식인데요. 우선 개성공단 근로자들 또 평생 동안 이산의 아픔으로 백엔잎 적시는 남과 북의 국민의 생계와 소원 이런 절실한 문제여서 일단 당사자들 개개인의 삶에 매우 큰 의미죠.
네. 오랜만에 그 반가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이 미북 간의 관계는 암초를 만난 것 같습니다.
네.
당초 북한을 방문하기로 했던 미 국무부 로버트 킹 북한인권 특사, 북한이 갑작스럽게 초청을 취소한다고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개개인도 말이죠. 만나기 하루 전에는 사정 설명하면서 약속을 취소해도 미안한 건데
네, 그렇죠.
북한으로 떠나는 당일에 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은 킹 특사 또 케네스 베시의 가족의 심정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미 국무부도 네. 뭐 당황스럽고 좀 실망스럽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이 킹 특사 방북 취소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 잠깐 소개해드리죠.
오늘 한반도 뉴스 초점에서는 북한 정부가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의 방북 초청을 철회한 소식, 또 우다웨이 중국 측 육자회담 수석대표의 방북 소식, 또 바나마 당국에 적발된 북한 선박 청천강호가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는 유엔 보고서 내용, 그리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한국과 일본 방문 조사를 결산해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사상식 기자수첩 보내드립니다. 8월 마지막 주 시사와이드 지금부터 달려보겠습니다. 네, 시사와이드 한반도 뉴스 초점 열었습니다. 로버트 킹 북한 인권 특사가 케네스 베시의 석방을 위해서 30일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방문 직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격 취소됐습니다. 이 소식 최원기 기자와 함께 정리하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정의부터 한번 다시 알아볼까요?
네, 미 국무부는 30일 머리아 부대변인의 성명을 내놨는데요.
네.
북한이 킹 특사의 방북 초청을 취소한다는 입장을 미국에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성명에서 북한의 취소 결정에 놀랐고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측에 이런 결정을 내린 데 대한 해명을 요구했고 킹 특사가 원래 계획대로 혹은 이후라도 방북할 수 있게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북한이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이 있을 텐데요.
네, 아직 자세한 내막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한 네. 가지 추측해 보면요, 킹 특사의 방북을 앞두고 그 평양과 워싱턴이 워낙 다른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같이 다른 생각과 의도를 갖고 움직였기 때문에 양측의 그 막판에 그 절충점을 찾는 데 실패한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미 국무부가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까요?
국무부는 케네스 베시의 건강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 당국이 인도주의 차원에서 배씨를 특별사면에 즉각 석방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아직 구체적인 향후 계획은 밝히지 않았는데요.
네.
배씨의 건강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앞으로 움직임을 계속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케네스 배씨의 한국 이름이 배준호 씨라고 하죠.
네.
올해 44이라고 하는데 배씨 건강이 얼마나 나쁜가요?
네, 배씨는 현재 평양의 외국인 전용 병원인 평양 친선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 씨는 체중이 22kg 이상 줄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신장과 간 그리고 시력에도 큰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또 지병인 당뇨병으로 인한 시력 손상도 심각한 수준이고요. 또 허리와 다리 통증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원래 허리가 안 좋았다고 하는데요. 특별교화소에서 하루 8시간 노동을 하면서 상태가 악화됐다고 배 씨가 조총영 기관지인 조선신보에 밝혔습니다.
예, 제가 그 과거의 사진과 최근에 나온 사진을 비교해보니까 과거엔 체격도 건장하고 네. 좋았었는데 네. 많이 살이 정말 빠지고
야위였었죠.
예, 예. 예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었는데
네.
벌써 배 씨가 억류된 지도 이제 10개월째 접어들고요.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으로서는 최장 기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어떻게 하다가 북한에 억류하게 됐는지 다시 한번 알아볼까요?
네, 배 씨는 원래 북한 전문 여행사를 운영했는데요. 지난해 11월 초 여행객을 인솔해서 함경북도 나진항을 통해 북한에 들어갔다가 억류됐습니다. 배 씨가 북한 여행 중 찍은 꽃제비 사진들이 문제가 돼 체포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도이윤 필압 탈북인권연대 대표는 배 씨가 관광업체를 운영하면서 대북 지원 사업도 펼쳤다고 전했습니다. 평양에서 수백 명 규모의 고아원을 지원했고 나진 선봉 지역에 있는 빵 공장도 지원해줬다고 합니다.
예, 네. 그 소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죠. 네. 북한에서 인도적 활동을 하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 기독교인들이고
네.
기독교 선교사라고 해서 근데 기업은 소위 그 이윤을 남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반해서 이 사회적 기업은 거기서 고용을 창출하고 남은 그 이득을 다시 그 나라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활동의 차원인데 아마 케네스 배 씨도 그런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이 배 씨가 북한에서 재판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억류 6개월쯤인 4월 30일에 북한의 최고 사법기관인 최고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는데요. 죄목은 방공화국 적대 범죄였습니다. 15년의 노동 교화형이 선고됐는데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예.
북한이 이렇게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면서 단 한 번도 구체적으로 배 씨가 어떤 죄를 저질러서 이런 중형을 받았는지 그 구체적인 혐의는 그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네. 기존에 억류됐던 미국인들 역시 뭐 그런 구체적인 혐의는 밝히지 않았었는데
네.
15년형 매우 높은 수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2009년 체포됐다 풀려난 미국 여기자 두 명은 각각 12년형 또 2010년 불법 입국 혐의로 체포된 미국인 아이잘론 말론 곰즈 씨는 노동교화연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억류된 미국인들이 형을 받았어도 선고를 받았어도 실제로 교화소로 이동되진 않았었는데요. 이례적으로 배 씨는 교화소로 이동이 됐습니다. 노동을 하다가 또 허리가 많이 아프게 됐고요.
그렇습니다. 배 씨는 재판 후 보름이 지나 특별교화소에 들어갔는데요. 입소 후 두 달여가 지난 7월 초에 조선신보가 배 씨의 수감 생활을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배 씨는 아침 6시에 기상해서 푸른 죄수복을 입고 오전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콩씨를 뿌리고 또 김매기를 하는 등 노동기구를 가지고 손노동을 했다고 합니다.
예, 뭐 특별교화소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북한의 일반적인 교화소는 좀 다를 수도 있겠는데
네.
어쨌든 이 배 씨의 석방을 위해서 가족들 또 지인들 걱정이 많을 텐데 구명등이 계속되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가족들과 지인들은 미국 정부와 유력 정치인들에게 배 씨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탄원하고 있고요. 특히 여동생은 미국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배 씨의 상황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또 아들은 인터넷상에서 아버지 석방을 위한 구명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자 방북이 무산된 이 로버트 킹 특사의 일정 어떻게 됩니까?
킹 특사는 일본 도쿄를 출발해서요. 31일 오후 워싱턴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예, 케네스 배 씨의 석방이 조속하게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치원기 기자였습니다.
네, 한반도 뉴스 초점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 중국 고위 인사의 방북 소식도 눈에 띄었는데요. 북한이 최근 각국에 대화 신호를 거듭 보내왔기 때문에 더 관심을 끌었습니다.
예, 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의 방북 관련 소식 여기서 백성원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다웨이 중국 측 육자회담 수석대표이기도 한데 북한에서 나흘 만에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26일 북한에 들어가서 30일 중국으로 돌아갔으니까 4박 5일 머문 거죠.
네.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행사도 참석을 하고 그랬습니다. 전쟁기념관도 가고 아리랑 공연도 관람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역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과의 만남이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우다웨이가 중국 측 육자회담 수석대표니까 네. 역시 육자회담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을까요?
예,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조선중앙통신은 두 사람의 회동 사실만 보도를 하고 있고요.
네.
대화를 어떤 식으로 했다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우다웨이의 직책이나 또 김계관 제1부상 역시 북한 측에서 육자회담을 총괄해 왔다는 점을 볼 때 이번 면담에서 육자회담 재개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협의를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이 북핵 문제 중재 역할을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런 연장선상에서의 노력 그렇게 풀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회담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딱 잘라 말할 수는 없겠지만요. 최근 한반도 기류라든지 또 중국 정부의 뭐 그동안의 발언, 태도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다웨이가 북한의 선비핵화 조치를 주장하는 미국의 입장을 전달했을 것이다. 또 북한의 육자회담 복귀를 설득했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뭐 충분히 제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육자회담 얘기는 김계관 제1부장이 중국 측에 먼저 전달했었죠.
예, 형식상으로는 그랬습니다. 네. 지난 6월 중국을 방문해서 관련 얘기를 꺼냈죠. 당시에는 장해스위 외교부 상무부장을 만났었는데요.
네.
육자회담을 포함한 관련 국가의 대화를 희망한다 이런 뜻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때도 뭐 우다웨이를 물론 만났었고요. 북측의 이런 태도, 물론 뭐 북한과 미국 사이의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양국 관계를 중재하려는 중국의 압박이 작용을 했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그동안 좀 냉랭했던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서 육자회담 재개 여부에 대한 관심도 부쩍 높아진 게 사실인데요.
네.
하지만 회담 분위기가 무르익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낙관을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맞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관측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물론 우다웨이 방북이 육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서 뭐 매우 긍정적인 신호다 이런 평가가 많긴 합니다. 우다웨이뿐만 아니라 뭐 최근 중국과 북한 고위 인사들 부지런히 뭐 상대국을 오가면서 관련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역시 무시를 할 수 없고요.
네.
하지만 북한의 핵개발 의지 여전히 확고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오바마 행정부 역시 북핵 문제에 진전이 없는 한 육자회담은 없다 이런 근본적 입장을 누누이 밝히고 있고 또 뭐 빠른 시일 내에 이걸 바꿀 기미도 전혀 없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대화 신호를 보내고 또 중국이 가운데서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한다고 해서 바로 육자회담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신중론이 현재로서는 더 우세한 편입니다.
네, 이 방금 북한의 핵개발 의지 언급했는데요. 바로 그걸 뒷받침하는 정황이 지난주에 포착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영변 핵시설에서 뭔가 움직임이 보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지난 28일 밝힌 내용입니다. 위성으로 내려다보니까 영변 핵시설에서 건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더라 이런 소식이 전해졌죠.
네.
네. 영변은 근데 한때 가동이 중단됐던 곳 아닙니까?
그랬었죠. 그러다가 북한이 지난 4월 재가동하겠다 이렇게 선언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플루토늄을 추출하겠다 이런 목적을 밝혔었는데요.
네.
실제로 관측을 해보니까 3월에서 6월 영변의 원자로 인근에서 건물 신축 작업을 한 흔적이 보이더랍니다. 또 주변의 도랑 굴착 작업도 관찰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IAEA 보고서를 좀 더 들여다보면 이 도랑 파기 작업은 원자로 냉각 시스템의 구조 변경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북한이 그 왜 핵 개발 의지 없다는 제스처로 그 2008년에 원자로 냉각탑까지 폭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그게 이곳 관련 시설 맞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움직임과 작업을 보면요. 당시에 그 폭파를 시킨 원자로 냉각탑을 앞으로 재건축하지 않고도 원자로를 다시 가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IAEA의 분석이 나오고 있고 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모든 노심을 채울 만큼 충분한 우라늄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다만 원자로가 언제 가동될 것인가 그건 알 수 없다. IAEA 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한국 정부 북한 영변 핵시설 움직임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한쪽에서는 각국에 대화를 하자고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핵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북한. 이 주변국들이요 선뜻 대화와 교류를 서두르기 힘든 이유가 아닐까 짐작을 해봅니다.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이승철이 부릅니다. 열을 세워보아요.
몰랐죠. 얼마나 사랑했는지. 함께 곁에 있을 때 그대가 나의 그땐 몰랐죠. 얼마나 잊어서야 알죠. 난 열을 세어보아요. 그리고 돌아섰을 때 어디에선가 버릇처럼 그대가 날 부를 것만 같아서 날 찾을 것만 같아서 한 걸음조차 떼어낼 수가 없죠.
네, 시사와이드 한반도 뉴스 초점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이 파나마에 억류되어 있는 북한 선박 청천강호 사건 소식 알아보도록 하죠. 이현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엔이 파나마에 억류된 북한 선박 청천강호가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네, 파나마 정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내용인데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현장 조사를 실시한 유엔 안보리 171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사나 전문가 패널이 조사 결과에 대한 예비보고서를 보내왔는데 여기에 청천강호의 유엔 제재 위반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견해가 담겨 있었다고 파나마 공공안전부가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파나마 정부는 전문가 패널이 보내왔다는 보고서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청천강호는 쿠바에서 출발해서 북한으로 향하던 중에 지난달 15일에 파나마에서 미그 21 전투기와 미사일 부품 등 무기류를 몰래 실은 사실이 적발돼서 억류가 됐는데요. 쿠바 정부는 이 무기가 북한에서 수리해 쿠바로 반환될 물품이었고 북한이 모기를 밀수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네, 이 스웨덴의 민간단체도 북한이 안보리 제재를 위반했다는 견해를 이 보고서를 통해서 밝혔었죠?
네, 맞습니다. 스웨덴 국제평화연구소인데요. 지난 27일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로스에 실은 보고서에서 청천강호에서 발견된 쿠바산 무기들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파나마 당국의 각종 보고서와 적재 무기의 실제 사진 등을 보면 이 화물은 유엔 대북 제재 위반 사항임이 명백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과 핵실험에 따른 것으로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에 대한 대북 수출과 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선박에 실린 일부 무기가 북한이 직접 사용하려던 물품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무슨 얘기인가요?
네. 스웨덴 국제평화연구소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네.
청천강호에서 발견된 일부 무기들은 수리를 위한 것이라는 쿠바 정부의 해명과는 달리 북한이 직접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무기의 포장과 선적 상태를 보면 쿠바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보고서가 구체적인 사례들도 제시했습니까?
네, 미그 21 전투기를 예로 들었는데요.
네.
동체 꼬리가 약한데도 충격 흡수제 없이 실은 반면에 엔진은 특별히 종이와 플라스틱으로 감싸고 파손을 막기 위해서 컨테이너 바닥에서 약 50cm 띄운 채 보관했던 겁니다.
네.
이는 북한이 미그 21기 엔진은 대체 부품으로 사용하고 동체 꼬리는 폐품이나 예비용 부품으로 쓰려던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보고서는 또 로켓 유탄 발사기와 포탄 등도 사용 흔적이 없고 대부분 원제품 포장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수리용 노후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보고서는 청천강호에서 대전차 포탄과 야간 투시 장비 등 쿠바 정부가 밝힌 것보다 더 많은 무기들이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파나마 당국이 북한 당국자들과 청천강호 선원들이 면회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다죠?
네, 그렇습니다. 페르난도 누페즈 파나마 외교장관은 27일 북한 측에 비자를 발급했다고 밝혔고요. 이어서 북한 외교부에서 파견된 대표단 두 명이 파나마를 방문해서 선원들을 만났습니다. 지난달 15일 이후 파나마에 영류돼 있는 북한 화물선 청천강호에서는 35명을 귀환시키기 위한 방문인데요.
네.
북한이 파나마에 외교관을 파견한 것은 청천강호 억류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의 일환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청천강호의 북한 선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네, 앞서 일부 외신들은 파나마 정부가 사건 발생 한 달 안에 북한 선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보도했었는데요. 그 같은 보도는 이제 오보로 확인이 됐고요.
네.
지금은 사건이 발생한 지도 한 달 반이 지났는데 선원들 문제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청천강호 선원 35명은 공공안전에 대한 위해 기도와 신고하지 않은 군사장비 불법 운송 혐의로 기소돼 구금돼 있습니다. 이들 선원은 최대 형량이 징역 12년인 밀거래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는 건데요.
네.
누네즈 장관은 북한 선원들의 운명은 파나마 법 절차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청천강호 사건에 대해서 유엔의 현장 조사가 마무리됐는데 그럼 앞으로 어떤 일정들이 남아있는 겁니까?
네, 안보리 산하 1718위원회는 9월 초에 회의를 열어서 전문가 패널이 수집한 증거와 자료 등을 토대로 청천강호가 유엔 제재 결의를 위반했는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더 이상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언제까지 논의를 완료한다는 등의 일정표가 없는 만큼 논의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파나마에 억류된 북한 선박 청천강호 사건 관련 소식 이현철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뉴스 초점 이번에는 윤국한 기자와 함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한국과 일본 방문에 대해서 자세히 좀 정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조사위원회 1차 조사가 모두 마무리됐죠?
그렇습니다. 이번 주말을 끝으로 한국과 일본 방문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지난 18일 서울에 도착해서 청문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민간단체, 탈북자 등 다양한 관계자들을 면담했습니다. 또 27일부터는 장소를 일본으로 옮겨서요. 이틀간 청문회를 열고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한 증언들을 청취했습니다.
네, 이 조사위원들이 한국 방문을 마치는 27일에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예, 마이클 커비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유린 상황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 놀라운 증언들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수용소 출신 탈북자들의 증언과 위성사진 증거 자료들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이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네.
마르츠키 다르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조사위원회 조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어떤 말을 했나요?
예,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북한 정권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출범과 조사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더 이상 심각한 인권 침해를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의지의 산물이 바로 조사위원회라는 것을 북한 지도부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루스만 보고관과 커비 위원장은 이날 모두 북한 당국의 조사 협력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네, 북한 당국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 북한의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광대극 또는 인권 모략 소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남북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기만적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북한은 유엔 인권조사위원회가 정치적 대북 적대 정책의 산물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유엔 조사위원들은 북한 정권의 이런 비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예, 우선 커비 위원장은 북한 당국의 입장이 떳떳하다면 조사에 협조해서 조사 결과가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들을 제시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조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조사위원회가 북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이미 여러 차례 방북 조사를 요청했지만 북한은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예, 커비 위원장이 한국 방문 조사를 마치면서 저희 VOA와도 인터뷰를 가졌었는데 핵심이 뭐였습니까?
예, 커비 위원장은 조사위원회가 어떠한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사위원회 출범 자체가 서방국뿐 아니라 제3세계 등 유엔 회원국들의 의결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고 또 유엔 규정상 누구도 조사위원회에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이 협력하면 독립적인 조사단이 북한에 들어가서 반인도적 범죄 혐의가 있는 시설들을 방문하고 주민들을 면담해서 공정한 조사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네.
조사단의 일본 방문 활동도 잠시 정리해 주시죠.
예,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40명 이상의 증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핵심을 잃었고요. 증인들도 대부분 납북자 가족이었습니다.
네.
일본인 납북자들의 상징적 인물인 요코다 메구미 양의 부모들은 증언을 통해서 딸을 아직까지 구출하지 못한 죄책감에 날마다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조사위원회가 북한 정부를 강하게 압박해서 정확한 납북자 규모와 생사 확인 등 구체적인 자료를 받을 수 있기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네, 이 커비 위원장이 아베 신조 총리와도 만났나요?
예, 아베 신조 총리가 30일 관저에서 커비 위원장을 만났는데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특히 납치 문제는 자신의 정권에서 완전히 해결할 생각이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네.
조사위원회는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 커비 위원장이 30일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요코다 메구미 씨의 부모가 한 증언과 이들의 표정을 몇 년이 지나도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메구미 씨는 13살 때 북한 요원에 납치됐는데요. 북한은 이를 시인한 뒤 메구미 양이 북한에서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메구미 양을 포함해서 북한 측의 설명에 거짓이 많다며 추가 조사와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일본인 납치 피해자 규모가 아직 정확하지 않다면서 북한에 자료 제출 요청을 하고 반론도 들은 뒤에 결과를 최종 보고서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유엔 조사위원회가 사실상 한국과 일본 1차 방문 조사를 마무리했는데요. 앞으로 일정 어떻습니까?
예, 위원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점검한 뒤에 올 가을께 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이 한국과 일본을 다시 방문할 계획입니다. 또 별도로 태국과 미국 등을 방문해서 추가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위원회는 올 가을 유엔 총회에 구도로 중간 보고를 한 뒤 내년 3월에 열리는 유엔 인권 이사회에 공식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예, 윤국환 기자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아, 노래 한 곡 듣고 김현진 기자의 시사 상식 이어지겠습니다. 여행 스케치가 부릅니다. 별이 진다네.
나의 가슴 속에 젖어 YD 시사상식, 오늘은 매구미 납치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이번 주 일본에서 청문회를 열었는데요.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인물이 바로 일본인 납북자 요코타 매구미 씨와 그녀의 부모였습니다. 마이클 커비 조사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매구미 씨의 부모가 한 증언과 이들의 표정을 몇 년이 지나도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요코타 매구미 씨는 1964년 일본 니카타현에서 13살의 나이에 귀가 도중 북한 요원에 납치돼 북한으로 끌려갔습니다. 일본인 납북자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렸던 매구미 양은 북한에서 김은경이란 이름으로 살았고 역시 한국에서 16살 때 납치된 김영남 씨와 결혼까지 했습니다. 매구미 양의 납치 사실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2002년 북일정상회담에서 시인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는 매구미 씨가 1994년 산후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했다며 2004년 그녀의 유골을 일본 측에 인계했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이 유골은 매구미 씨의 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돼 일본 국민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이후 일본은 매구미 씨에 대한 진상과 나머지 일본인 납북자에 대해 해명할 것을 북측에 요구했지만 북한 정부는 조사가 모두 끝났다며 협조를 거부했습니다. 매구미 양에 관한 소식은 전파를 타고 일본 전역에 자주 방송되면서 일본인 납북자를 상징하는 대표적 인물이 됐습니다. 매구미 씨에 관한 스토리는 다큐 영화와 책, 만화로도 만들어졌고 영문으로도 제작돼 국제사회에 배포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매구미 씨 말고도 적어도 수십 명의 일본인이 북한에 납치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납북자 문제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조사 중인 9개 반인도적 범죄의 하나로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과연 위원회가 내년 3월에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에서 매구미 양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국제사회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YD 시사상식, 오늘은 매구미 납치 사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사와이드 기자들의 취재 뒷얘기 돌아보는 기자 수첩 시간입니다. 이상원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미한 동맹 60주년을 맞는 해인데요. 이 동맹 60주년을 맞아서 최근에 미국 의회 의원들의 한국 방문이 잦아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의회 휴회기를 이용한 미 상원과 하원 중진 의원들의 한국 방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존 맥케인 상원의원과 셸던 화이트하우스 상원의원은 25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네, 맥케인 의원이 지난 2008년 대통령 선거 당시 공화당 후보였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맥케인 의원의 한국 방문은 지난 1991년 이후 22년 만에 처음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었는데요.
네.
2010년 발생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폭격 사건 당시 맥케인 의원이 규탄 결의안을 발의해 통과됐을 정도로 북한에 대한 대표적인 강경파로 알려졌습니다.
네. 네, 뭐 한국 하면은 꼭 한국뿐만이 아니라 꼭 북한이 뒤따라오기 마련인데요.
네.
이번 한국 방문에서도 북한 문제에 관심을 많이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고요?
네, 맥케인 의원은 1박 2일의 짧은 일정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고위 당국자들 외에도 탈북자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는 등 북한 문제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북한의 강제 수용소를 겪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지 알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더 큰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맥케인 의원은 말했습니다.
네, 맥케인 의원이 기자회견에도 참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26일 서울 아산정책연구원에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맥케인 의원은 북한의 어떤 공허한 약속이라든지 거짓말에 대해서 절대로 인센티브를, 그러니까 보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북한을 계속해서 압박해야 하고 6자회담도 재개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같이 참석한 셸든 화이트하우스 상원의원도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협정은 비핵화에 대한 실제적인 진전과 북한의 무장해제 없이는 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강경한 목소리를 냈군요. 자, 그 지한파 의원이라고 하죠. 미국 의회 의원들 가운데 한국 정부의 입장을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지지하고 또 옹호하는 그런 의원들을 흔히 지한파 의원이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찰스 랭글 하원의원인데
네.
이번에 한국을 방문했다고요?
그렇습니다. 6.25 전쟁 참전 용사인 민주당의 랭글 의원은 한국 외교부 초청으로 이번에 한국에 간 건데요.
네.
30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한국에 있으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강창희 국회의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을 만났습니다.
네, 이 랭글 의원이라고 하면 한국과 정말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의회에서도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고요.
네, 랭글 의원은 1971년 하원의원에 처음 당선돼서 현재까지 22선 의원으로 기록 중인데요.
네.
2007년 위안부 결의안, 2011년 납북자 송환 결의안, 2012년 6.25 참전용사회 결의안, 2013년 한반도 평화결의안 등을 발의했습니다. 특히 정전 60주년을 맞아 발의된 한반도 평화통일결의안은 상하 양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네. 네.
코수염이 상당히 인상적인 네. 분이기도 한데
네.
또 뭐 한반도 관련해서 결의안을 참 많이 상정했었죠.
네.
그런데 또 이달 중순이었죠.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이 서울을 갔다 왔죠.
네, 그렇습니다. 메넨데즈 위원장은 일본과 타이완을 차례로 순방한 뒤에 17일 한국에 도착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과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한반도 문제와 미한 양국 관계를 논의했습니다.
네, 메넨데즈 의원도 한반도 문제에 높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메넨데즈 위원장은 지난 5월이었죠.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미한 동맹 60주년 기념 결의안을 발의했고요. 최근엔 한반도 평화통일 결의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한반도 안보 문제에 적극 활동해 왔습니다.
네. 네.
북한에서도 꺾어지는 애가 상당히 중요한데
네.
이 한미 미한 동맹 간에도 이 꺾어지는 애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60주년.
네.
다음 주에도 미 의원들이 한국을 방문하는군요.
워싱턴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소위원장인 커스틴 질리브랜드 의원을 단장으로 한 상원의원 5명이 한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네.
구체적인 일정과 목적은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의원들이 한국을 이렇게 방문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의원들이 보통 휴회 기간에 해외 순방을 많이 다니는데요.
네.
올해는 미얀 동맹 60주년을 맞아 한국을 방문하는 의원들이 늘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네.
워싱턴 외교과에서는 미 의원들이 한국을 직접 방문해 한반도 문제를 피부로 실감하고 양국 관계를 논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곳 워싱턴에서도 미얀 동맹 60주년을 맞은 행사가 곧 열린다고요?
네, 미한동맹 6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행사가 다음 달 23일 세계적인 공연장이죠. 워싱턴의 케네디 센터에서 열립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이 주최하는 행사인데요.
네.
매년 대사관저에서 열었던 국경절 립세션을 올해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행사 규모를 키운 겁니다.
네.
올해 행사에서는 다양한 한국의 문화 공연과 함께 한식 코너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네.
또 뉴욕 링컨 센터와 로스앤젤레스 존 앤스 포드 극장에서도 미얀 동맹 60주년을 기념한 행사가 차례로 열리게 됩니다.
네, 올해 참 두 나라 잔치가 큽니다. 지난달에는 또 정전 60주년 행사가 워싱턴에서 있었고요.
그렇죠.
네.
뭐 이게 매년 이 열리는 행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주한 미국 대사 관저에서
네.
예, 많은 사람들 초청해서 한국 요리도 하고 막 그랬는데 올해는 이 60주년 60주년을 맞아서 네. 이렇게 큰 케네디 센터에서 또 다시
또 한국에서는 또 60년을 또 특별하게 치지 않습니까? 자, 어쨌거나 예. 양국에 또 많은 인사들이 초청이 됐겠네요.
네, 물론입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과 수잔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국 정부 고위 인사들이 대거 초청이 됐고요. 네. 한국에서도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예. 기사 수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성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와에도 오늘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노래 한 곡 들으시면서 저희들 물러가죠. 임재범의 고해 골랐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김영곤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m